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앞에 있었던 히브리서 11장은 모든 성도들이 그의 신앙을 완성의 자리로까지 끌고 나가기 위하여 필요한 인내의 그 증거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거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11장은 말하자면 원래 이 저자가 의도한 이 내용에 있어서는 잠깐 그 증거를 채택하고 이 수신자들을 위하여 필요한 어떤 자료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앞에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끝절까지 보시면 11장이 등장한 이유를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혼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리고 11장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란 여러 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분의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고 영원합니다. 그러나 수준의 구원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수준으로 가는 데는 과정과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이루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루어내는 일에 여기 있는 바와 같이 인내가 필요하고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혹 쉽게 생각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모든 것을 말하자면 고난과 의심과 갈등 같은 것들을 면제하는 방법은 아니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져야 하는 짐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시고 영원한 영광과 복된 자리로 우리를 도달시키고야 말 것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믿음이 그 과정을 그냥 이렇게 비행기 타고 지나가듯이 훌쩍 뛰어넘게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을 책임으로 가진다는 것이 이 부분은 우리 하기 나름이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거기에 개입하는 것이 없는 우리의 의지와 신념에 관한 싸움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갖는 어려움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오해하는 소지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모든 믿음의 위인들도 우리가 여지껏 긴 시간 동안 살펴본 바와 같이 신념과 의지의 화신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신념과 의지의 싸움이면 이 믿음을 지킨 자들에겐 자랑이 있게 됩니다. 근데 자랑이란 성경의 중심 사상과 충돌합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은 언제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를 풀든지 신앙을 어떻게 도입하고 사용하든지 신앙을 올바로 사용하는 증거는 언제나 십자가의 정신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이란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쓰자면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에 가보십시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을 설명합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핵심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가 나오는 겁니다. 자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행위, 율법의 행위 또는 그냥 보통 행위라고 하는 것은 구원 문제를 다룰 때 행위는 행동이라는 뜻이 아니고 인과율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하나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결과가 필연적으로 결과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인과율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는 원인을 내가 제공해서 그 결과가 생기면 이 결과를 얻은 자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난 노력해서 이 결과를 얻었다. 나는 내가 이 선택을 해서 이 자리에 왔다. 나는 내 의지를 지켜내서 이 자리에 섰다. 그러니까 자랑이 있습니다. 인과율입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구원은 우리에게 원인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이라는 결과는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이걸 믿음의 법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신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인 없이 결과를 허락하신 은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서는 것에는 언제나 우리는 이런 결과를 얻을 자격이 없었다. 그런 능력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은혜와 선물로 주셨다라는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 어디서나 하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에베소서 2장에 가시면 에베소서 2장 8절 바로 그 자랑 문제를 이렇게 압축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서는 곳에는 언제나 우리는 무능했다. 우리는 무지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감사가 있지 자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믿음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자랑의 원인으로 쓴단 말입니다. 그건 이 구원론 자체에서부터도 그 생겨날 수 있는 그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구원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은혜로 설명하는 것과 책임으로 설명하는 그런 그 신학의 그 내용을 달리하는 기독교 내의 교파가 있습니다. 아마 이 책임을 강조하는 데가 감리교고 특별히 미국식 침례교회가 또 이쪽을 많이 강조합니다.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미국식 침례교회들은 이 책임을 많이 강조하는데 그것은 미국 국민성일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 국민의 그 정서나 사고 방식이 책임과 결정을 강조하는 의식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침례교에서 들은 설명입니다만 은혜와 책임을 교묘하게 이렇게 타협시킨 교리였는데 어디까지가 은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데까지가 은혜라. 이제 이 이루어 놓은 구원을 각자 고적 공짜로 거저 그래도 실감이 안 나니까 공짜로 가지라고 했다. 여기가 책임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를 보았는데 참으로 그 원투가 해부했습니다. 그죠? 일리가 있죠. 이거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원을 얻은 자가 자랑이 있습니다. 나는 믿었다. 넌 안 믿었다가 있습니다. 은혜지만 그 은혜를 나는 선택했고 결정했고 너는 그 은혜를 찻버렸다라는 교묘한 둘 간의 그 차별이 있습니다. 거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를 한다는 말도 교묘한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 조금 너무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건 무슨 문제에 대한 오해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떻게 조화되느냐 하는 데서부터 틀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 인간은 로봇가 되죠. 성경에서도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100% 은혜라 그러면 금방 뭐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느냐 하면 그럼 우린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요.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어떻게 다르다고 설명을 이미 드렸었냐 하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리가 없으니까 또 하죠. 복권 번호는 기억을 해도 설교 말씀을 기억하는 성도는 없어요. 그죠? 좀 다시 해 주실 줄로 믿고 마음 편하게 까먹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대등한 차원의 결정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만 결제권이고 그런 권위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결제권이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이 가지는 한 권리임에는 틀림없지만 결제권은 아닙니다. 그건 뭐와 같으냐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와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장래에 대하여 결정권을 가집니다. 그것을 잘못 써서 너는 뭐 의사가 되라, 너는 뭐 검사가 되라 하는 식으로 고집을 하는 것은 조금 그 잘못 가는 것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라는 결정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보통 그 결정에서 불복하는 수가 많습니다. 자식들은 어렸을 때는 재미있고 달고 이런 쪽으로만 가는 법입니다. 밥 안 먹고 초콜릿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밥 먹어라 저는 초콜릿 먹겠습니다. 이 충돌은 권위의 충돌이 아니옵시다. 부모가 요구하는 건 권위고 자식이 항거하는 건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대등한 차원의 권위의 충돌이 아닌 것은 자식이 말 안 들으면 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만이 갖는 결제권입니다. 그러나 이 주권이 인격적 대상에게 기계적 조작으로 나오지 않는다 말이죠. 너는 밥 먹어라 삐리리 이렇게 가지 않는다 말이야. 너 밥 먹어라 이렇게 간다 말이야. 왜? 인격적 대상이니까.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그가 주권자 밑에 권위적 차원에서 복종을 할지언정 기계적 부속물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승복을 하지 않는 이상 그것이 그에게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복한다고 해서 이 결정을 무효화시킬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니까요. 밥 먹어라? 싫어요? 좋은 말로 할 때 먹어라? 싫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맞고 먹을래? 웃으면서 먹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웃으면서 안 먹겠습니다. 그런 건 없다. 어머니는 독재입니다. 독재가 아니고 권위란다. 그럼 저는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새끼다. 이게 주권과 자유의지란 말이에요. 만일 자유의지가 없으면 뭐가 되냐 하면 부속품이 되죠. 그러면 이쪽에게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고 능력만 베풀면 되죠. 고장난 기계를 고치면 되는 거예요. 뭐 설명을 하고 항복을 받아낼 필요 없죠. 밥 먹어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죠. 밥 갖다 먹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쳐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계에다 기름 넣듯이. 그러니까 자유의지란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존재가 기계가 아니다. 로봇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100% 은혜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인격에 항복되고 내가 동의하고 내가 수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자꾸 대등한 권리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설득과 항복을 요구하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은 만두를 빚어서 상에 펴놓은 것 같고 그래서 각자 와서 공짜로 먹는 게 책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십자가와 골고다에서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지 않는 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계적인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는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확인하고 듣고 시험해보고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항복합니다. 주여 이 종을 돌아보소서라는 고백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식의 성경이 요구하는 책임과 명령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정권의 문제에 있어서의 양분되는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주권이 우리를 사랑하고 복주시기를 기뻐하사 베푸신 은혜들을 수용하고 항복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인격적 존재가 갖는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선택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듯이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의지를 동원하고 신념의 화신이 되는 것을 높이는 쪽으로는 성경은 얘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모든 믿음의 영웅들을 보고 봐라! 저들은 먹고 싶을 때 먹지 않고 입고 싶을 때 입지 않고 자고 싶을 때 자지 않고 이 일을 이루었느니라 너희도 저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동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믿음이란 단어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에 가보시죠. 로마서 1장 17절에 가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 중에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복음이 뭐냐? 그때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조금 전에 구원 문제를 같이 잠깐 생각해 본 바와 같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앞에 범죄한 인간을 그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대속시켜서 구원해낸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원이란 그런 차원에서 사망과 멸망의 자리에 있는 한 물건을 십자가로 이렇게 건져내서 이렇게 꺼낸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한 물건을 자리 이동을 시키거나 어떤 물건을 저급한 차원에서 고급한 차원으로 무슨 구리를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이런 작업이 아니라 한 인격에 대한 싸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애정이요, 열심이요, 인격적 관계요, 그 구원을 받은 자의 항복과 감사로 결실되는 인격적 항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만으로 항복하는 자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알아들으신다. 내가 히브리서를 빨리 끝낼 작정이에요. 재미가 없어서 못 해먹겠어요. 언젠가 한번 그런 부탁을 드렸죠. 눈치라도 좀 가지고 보라 말이죠. 그랬다. 야, 이쯤 되면 알아들은 표정이라도 줘야겠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싫다, 이게? 우리 구원이 어떻게 생각되고 있냐면 신앙도 이렇게 도입되고 있어. 하나님 좋아하는 거 내가 몇 개 할 테니까 하나님도 나 좋아하는 거 몇 개 해주십시오. 이리로 간단 말이에요, 유엔수들이. 이 유엔수들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그래요? 하나님 좋아하는 거 내 기도하고 성경 보고 헌금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 좋아하는 자존심 좀 세워주시고 어디 가서 좀 이렇게 꿀리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한 인물들은 다 뭐냐면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저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애정을 쏟고 보호해서 뭘 만들어냈느냐? 저들이 그 중심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항복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저들이 어떻게 의지를 발동하여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편만 들었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와 그 교제의 내용들로 저들이 항복하자 무엇으로도 저들을 유혹하거나 실패케 할 수 없었다. 이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인 거예요. 자식을 내놓으려면 자식을 내놓고 적군과 싸우려면 항아리하고 횃불만 들고도 싸우러 나가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무엇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난 다른 무엇이든지 다 포기하고 믿지고 망해도 좋다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어떤 믿음? 이쪽에서 의지를 발동하여 그가 어떻게 신념의 사나인가를 증명하는 그런 돌쇠, 의리의 사나이 돌쇠가 확인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쯤 되는 분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와 가지고 싶어하는 관계의 내용은 그런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방해하거나 유혹하거나 갈등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 이 믿음. 아는 사람만 아는 믿음. 이란 말이죠. 이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인 거예요. 제가 아브라함을 얘기하다 그랬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길래 100살에 얻은 아들도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니까 바쳤느냐. 이게 우리가 잘못 보는 거라고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자. 아브라함은 100살에 난 아들도 바쳤는데 건축헌금 좀 내라는 걸로 치사하게 1억이냐. 이게 다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사귀자 100살에 난 자식 같은 거는 문제도 되지 않게 되냐 이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다 그랬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이 그거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확인받아야 되냐면 그럼 우리 믿음은 뭐냐요. 우리 믿음은 의지가 없다 신념이 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뭘 아냐 말이죠. 이런 차원에서 가장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 그러고 뛰어들어요. 하나님 이러시게요. 난 정말 그럴 줄 몰랐어요. 이거 아니에요. 잘 편안할 때는 하나님 편이었다가 조금만 어려워지면 아이고 하나님 난 그럴 줄 몰랐어요. 이게 무슨 믿음이냐 말이죠. 즉 하나님을 뭘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만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게 없죠. 우리 유명한 우리가 믿는 교리를 가르치는 소요리 문답 제1번, 제1번 질문이고요. 여러분 세례 문답할 때 배우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손에 쥔 장난감이 아니고 하나님 돌아가시면 받을 상속이 아니고 유산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단 말이죠. 옛날로 돌아가 보세요. 이게 뭐 이해할 수 있는 조그만 파편 조각이 있다면 이거예요. 연애 시절에 중매를 하면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연애를 해야 돼. 연애 시절에 나는 상대방과 함께라면 무엇이라도 좋다. 기억나요? 안 나죠, 이제. 그런 적이 있었나? 전생에 왼수가 업으로 만났는데 무슨? 그래, 있죠. 저 옛날 연애 시절에 뭐, 기차 타고 어디 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때 이게 제 팔을 베고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머리를 댔는데 머릿속이 돌이니까 이게 좀 무거워요. 이제 피가 안 통해갖고 이게 썩었어요, 가는 동안.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있었던 거네. 지금은 어림없죠, 지금이야, 지금이 어림. 옛날에 그 파편들을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라는. 우리를 어떻게 만져? 자기의 형상대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세자 저하로 만든 거예요.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는 무언들 아낄 것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대해서 그러시다고요. 그 우리의 뭘 원하세요? 사랑은 사랑으로밖에는 보상할 수 없다 그랬죠. 이런 식의 발상을 갖지 말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언제 한번 무너지나 보자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발상.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쌓아놓고 쌓아놓고 쌓아놓다 한 대 땅 하는 그런 식의 발상을 하지 말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표현 들어보세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상대방이 어떻게 되기를 기다리지 않아요. 가다가 꼬꾸라져라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근데 발상이 뭐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주일날 땡땡이 쳐서 백운대를 갔다. 그럼 어떤 벌을 받을 때까지 계속 캥기죠. 가다가 전철이 뒤집히지. 괜찮았으면 산에 올라갈 때 바위가 굴르지. 뭐, 근데 집에 무사히 왔으면 찜찜하죠.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땡땡이를 치고 산에 가도 다치지 말고 잘 놀다 오너라. 그리고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러시지. 너 꼬꾸라져라. 굴러서 백운대에서 잠실까지 굴러와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대요. 믿음이 그러니까 개판이죠. 꼭 자기같이 믿으니까.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하는 발언이 다 뭐예요? 하나님은 항복할 만한 분. 약한 자를 강한 자리에까지 만들어주시는 분. 못난 자를 귀하게 만들어주시는 분. 우리의 허물을 들추지 않으시는 분. 그러나 우리 멋대로 가게는 놔두시지 않는 분. 왜요? 그것이 우리에게 불행이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원치 않지만 채찍을 드시는 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아끼시는 분. 우리는 좋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는 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그 가장 초점이 되는 식으로 하나님이 누군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항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믿음을 동원하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에서 극복해야 하는 유일한 내용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그가 부른 자를 잊겠는가? 하나님이 그가 목표로 한 자에게 서운하게 하며 혹은 무엇인들 아낄 것이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를 힘있게 하는 믿음이지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부추기는가? 자기 최면을 거는가? 자기를 분발시키는가의 싸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보는 가장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나는 어떻게 의지의 사나이였는가라는 표현을 쓰는 적이 한 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자기의 자기 된 것은 몽땅 은혜라는 설명만 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 이 유명한 대사도가 자기가 어떻게 남과 다른가를 의지와 능력과 자존심의 차원에서 논하는 적이 없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음미할 만하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 은혜, 은혜. 은혜가 왜 등장한다고요? 십자가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복주시되 우리의 자격과 조건을 따라 보상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뭘 하길 원해요? 자랑으로 간단 말이죠.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죠.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는 열심을 냈습니다. 그게 다 은혜라니까요. 믿음과 열심, 사랑 다 어디서 오느냐?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항복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남다르기 위하여 믿음을 동원하지 마십시오. 남다르기 위하여 거룩과 신앙을 동원하지 마십시오. 구제하고 전도하는 것이 다만 나는 잘났어를 종교적인 명분으로 치장하는 것이라면 그건 믿음도 아니요, 감사도 아니요, 은혜를 모르는 소치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힘과 우리의 삶과 존재와 목표와 내용과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항복에서만 나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반열에 마땅히 서야 하는 사람들인 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하시고 승리자가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신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소원을 삼기로 약속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놀라운 복을 확인케 하사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세상의 위협이나 유혹이나 시험으로 넘어지지 않는 확고한 믿음 위에서는 감사와 충성과 승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과 책임을 인식하고 충성과 감사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